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과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항우울성 약물 치료를 결정해야 할까를 알아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약물 치료 중단과 부작용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선교사님, 먼저 약물 치료의 부작용은 무엇일까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작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로 부작용 대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약물 치료의 경우와 같이 항우울성 약품에도 부정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어서 약 성분에 따라서 불편함 내지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작용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말들을 해서 처방받을 때 의사가 알려주는 부작용 내용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일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작용은 항우울성 약품의 종류와 복용하는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법은 되게 같을 것 같아요. 부작용에 대한 그 공통적인 대처 방법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희 아나운서님은 늘 청취자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서 방송을 진행하여 주십니다. 청취자분들이 가장 아시고 싶어 하실 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13가지 공통적인 주요 부작용 증상들을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조,
충분한 음료수 섭취, 껌 씹기, 딱딱한 캔디를 입안에 물고 녹이기 등을 해보십시오.
변비,
밀기울 시리얼, 자두, 기타 과일이나 야채를 더 섭취하시고 운동을 하십시오.
방광 문제,
방광에 통증이 있으시는 바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성적인 문제,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문제가 될 때에는 바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침침한 시력,
시력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현기증,
의자나 침대에서 일어날 때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서서히 일어나야 하며 그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지속되면 바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졸음 또는 나른함,
그렇기 또는 마음이 처진 기분일 때에는 운전을 삼가하시고 2주 정도 관망해야 합니다.
체중 증가,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처방받아서 복용해 보십시오. 그런 증상이 2, 3주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복부 통증,
산중화제와 항가스제를 복용해 보십시오.
두통,
두통이 바로 가시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신경, 과민 또는 동요,
약을 복용한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런 증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수면 장애,
몇 주가 지나도 수면 패턴에 차도가 없으면 의사와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불면증이나 졸음은 수면 장애에 해당되며 이는 우울증에서 오는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처음 새로운 약품을 복용하기 시작한 다음 몇 주 동안은 주의 깊게 관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주요 공통적 부작용 이외에도 경미한 부작용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항우울성 약품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불편하거나 정상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면 바로 담당 의사에게 문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더러 의사에게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하기를 꺼려해서 그냥 혼자서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한번 약물 치료를 받았던 두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작용 대처를 현실감 있게 더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여성의 이야기 중에서 일부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은 토프라닐 복용으로 우울 증상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부작용이 심하고 성적 능력도 감소되어서 의사로부터 다른 약을 처방받고 나서는 부작용이 줄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한 첫날부터 설사가 나서 겁이 났지만 3일 후에는 제대로 적응할 수 있었으며 한동안 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4개월 후부터는 다시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서 다 소개해드릴 수 없습니다만 두 여성은 체중 증가 및 감소, 수면 장애, 뇌 화학물체의 부작용 등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두 여성의 성적 관심이 4~5개월 동안 저조했던 이유는 우울증이 해소되는 동안에 육체가 약의 효과에 조절되고 있는 중이라 성적 부작용은 복용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복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여성의 체중 증가 및 감소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성은 체중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그녀는 2년 동안 파메롤, 졸롭트 등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체중이 매년 10파운드나 증가되어 우울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이 찌면서까지 행복해야 하나? 아니면 우울하면서까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야 할까?
예, 주로 체중이 증가되는 이유는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하고 나서부터 단 것들을 더 갈망하게 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복용하던 약들을 한꺼번에 끊었더니 체중이 줄어서 날씬한 몸매에 기분이 좋았지만 그도 잠시 약 사용을 중단한 지 두 달 후에는 우울증이 재발되어서 다시 약을 복용해야만 해서 나중에는 체중 증가에 고민하지 않고 건강식품 섭취와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1년에 5파운드 정도의 체중 증가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계속 부작용 증상들이 있고 체중이 증가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다른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 교사님, 다음은 수면 장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작을 복용하면서 처음 몇 주간 수면 장애를 경험했다고 하며 꿈을 많이 꾸거나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고통스럽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꿈을 꾸는 이유는 우울증이 제거되고 있거나 약품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통상 몇 주 후에는 괜찮아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후에도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의사와 상의하셔야 좋을 것입니다. 성 교사님, 혹 항우울성 약 복용으로 뇌 화학물질들이 변형되기 때문에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더러 항우울성 약품이 뇌 화학물질들을 지나치게 조절하여 열광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요감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즉시 의사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성 교사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우울성 약품의 심한 역작용을 이해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알면 도움이 되실 심한 역작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개발된 삼한계 항우울제인 트라이페크린과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들은 혈압과 심장 리듬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소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사전에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와 새로 개발된 항우울성 약품들은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 사용을 중단한 지 2주일 이내에는 복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소 발작 성향이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 발작률이 낮은 항우울성 약품들을 처방받아서 복용해야만 합니다.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할 때는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이들 장기가 신진대사를 잘 해낼 수 있는 약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우울성 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고 아직 항우울성 약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뚜렷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아무도 장기적인 약물 치료가 인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의를 기울여 자각 증상을 확인해서 의문이 있을 때는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네, 성 교사님의 부작용과 역작용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항우울성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복용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우울성 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셔도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기 이전에도 술을 들고 우울해진 다음에는 더욱 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항우울성 약품들을 복용하면서 알코올을 하거나 기타 약품들을 함께 복용하시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할 때에는 술이나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유는 알코올 자체가 진정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고 또한 어떤 약이든지 술과 함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면 어떤 위험들이 예상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와인과 맥주는 혈압을 급속히 증가시켜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3만개 항우울제인 트라이페크릭과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는 체내에서 알코올과 다른 약품들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효과를 증폭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비록 새로 나온 항우울성 약품들과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들은 예전에 나온 트라이페크릭이나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나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는다고 해도 모든 항우울성 약품 복용자들은 알코올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네, 선교사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항우울 약품 치료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약물 치료를 결정해야 하나, 약물 치료를 받으면 기분과 감정이 어떻게 될까, 부작용은 무엇일까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약물 치료를 시작한 분들은 항우울성 약물 치료를 언제, 어떻게 중단해야 될까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간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한 사람들이면 모두가
언제쯤 중단할 수 있을까
하고 알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1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만 항우울제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략 항우울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단기 복용자와 장기 복용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비록 1년 안에 약물 치료를 중단했어도 우울증이 재발되면 다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서 단기간과 장기간 사용자 모두는 약물 치료 중단 시기와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먼저 단기간 항우울성 약 사용자들의 관련한 사항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약품 사용자들이란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만 복용하고 나서도 많이 좋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 항우울 약품들은 2개월 정도 복용하면 그 효과가 나타나서 복용자는 신체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4개월 정도 더 약을 복용하고 나면 체내에 우울 심리를 덜 보이게 되는 변화가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약물 사용을 중단하기 전에 우울증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나아진 상태를 자신 있게 고수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하므로 더 치유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기간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중증 우울증을 경험했거나 수면장애, 식욕부진, 근심 걱정, 집중 곤란, 처진 감정 등의 증상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우울증 발발은 직업 상실이나 관계성 단절과 같은 외적이거나 사회적인 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울증은 뜻밖의 일로 아직 우울심리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경정신학자인 버트 페퍼 박사는 자신이 약물 치료를 제공한 절반의 사람들이 6개월 미만의 약물 치료만을 필요로 한 것이 발견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약물 치료로 우울증에서 안정되었어도 계속해서 정신심리치료는 받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선교사님, 페퍼 박사가 발견했다는 6개월간 약물 치료 과정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질 것 같으신데요.
비록 몇 개월만 약을 복용해도 된다고는 해도 성급히 약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더 이상 항우울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약 복용을 중단하려고 하지만 만약 체내에서 필요한 조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약을 중단하면 우울증이 다시 도질 위험이 있습니다. 페퍼 박사에 의하면 체질에 맞는 약 처방과 복용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데 2개월이 필요하고 그 후 4개월 동안은 약 효과로 행동 변화와 체내 조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로 안정과 조절이 되었어도 우울증의 심리적 원인이나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대처 기교 학습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회복 모임에 참여해야 재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치료자의 도움으로 우울증 진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약물 사용 중단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기간 항우울성 약품 사용제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항우울성 약품 사용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을 뿐더러 특히 장기간 약품 사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더욱 희박한 실정이라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보며 약품 사용 중단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울 환자들은 약물 치료 결정이 아주 어려웠던 것처럼 항우울제 사용을 중단하면 다시 우울증이 재발될 것을 무척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랜 우울증 경력으로 재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나 중년 이후에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들에게서 약물 치료 중단 이후에 재발 위험이 높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선교사님, 약물 치료 중단 이후에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서 재발 위험이 더 많을까요?
신경정신학자인 존 그레드는 50세 이후에 처음 우울증이 시작된 사람, 40세 이후에 최소한 두 번 우울증이 발발되었던 사람,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 최소한 세 번 이상 우울증 경력이 있었던 우울자들에게서 재발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재발 위험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필히 의사와 함께 약물 치료 중단 시기를 결정하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 방법들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감정의 기폭이 열광적이거나 우울 감정이 잦은 사람들은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며 이들은 중독자의 경우와 같이 우울증 12단계 회복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고는 해도 우울증 회복 모임 참석을 병행해야 재발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교들을 더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 항우울성 약품 사용 중단 시에 주의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약품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최적기는 우울증이 없어지고 비교적 삶이 안정되었을 때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록 상태가 좋아졌어도 마음의 동요가 심할 때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뇌와 육체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요청하는 격이 되어버려서 위험합니다. 네.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 계기로 약물 치료를 중단했다가 재발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복용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과거 내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게 된 계기로 약물 사용을 중단했다. 약물 치료로 기분이 한결 좋아졌고 한때 항우울성 약품을 복용한 사실이 부끄러워서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혼자서 중단 결정을 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직장 동료들과 사귀자니 자연 평소보다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어서 안정균형을 잃게 되었고 즉시 약물 치료와 회복 치료를 다시 시작해서 다행히 안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다. 네, 혹 중독증의 경우처럼 항우울성 약품 사용 중단 시에 신드롬이나 그 금단 증상 같은 것이 있진 않을까요?
세로토닌 재생성 억제제를 사용했다가 중단한 사람들에게서도 약물 치료 중단 신드롬이나 금단 증상을 볼 수 있으며 약물 중단 시에 며칠 또는 몇 주간 여러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사용을 중단하기 전에 약물 치료 중단과 관련된 증상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부 우울자들이나 치료자들도 이러한 금단 증상들을 마치 우울증이 다시 재발된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선교사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요. 정말 재발과 금단 증상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항우울제 사용 중단 시 어떤 신드롬 증상이 있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영어로 소개해드리면 한선희 아나운서님은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Fatigue,
피로감,
Chills,
오한,
Headache,
두통,
Diarrhea, Nausea, Vomiting,
설사, 구역질, 구토,
Insomnia,
불면증,
Difficulty Concentrating,
집중 곤란,
agitation,
동요,
dizziness,
현기증,
tremor,
손이나 몸이 떨림,
muscle pain,
근육통,
discoordination,
신체 조화의 이상,
tingle, electric shocks.
방울 울림, 전기 충격과 같은 이상한 감각.
예, 잘해주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항우울성 약품 복용을 중단한 지 하루 내지 4일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3일 내지는 13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요, 선교사님. 혹 금단 증상 기간과 약 복용 기간에 상관관계가 있진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단 증상 기간의 길고 짧음은 복용량이나 복용 기간과 관계되기보다는 약 복용 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약이 체내에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더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프로작이나 졸로프트 복용자들이 금단 증상 기간이 더 긴 것으로 알려졌고 팩시를 복용했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많은 금단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 1회만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항우울성 약품 사용 중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첫째, 의사와 상의해서. 둘째, 한두 주간에 걸쳐서 차츰차츰 양을 줄여가며. 마지막에는 아주 적은 양을 하루 걸러서 복용해야 한다.
예, 이런 단계로 약 복용을 중단해도 더러 경미한 증상은 있지만 체내의 자연적 치유 기간을 감안해야 하므로 약 복용을 중단한 다음에도 계속 치유 상담과 우울증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면 그간 이룩한 약물 치유 효과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선교사님,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항우울성 약품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학자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천연 약초들을 이용한 우울 치료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네.
이미 세인트 존스 워트와 같은 약초 치료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양 국가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약초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네.
미 정신건강협회에서도 약초 치료에 관심을 보여서 네. 이미 듀크 대학에 약초의 항우울성 효능 실험에 관한 연구비를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인트 존스 워트와 같은 약초 치료제는 다른 항우울성 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유는 세로토닌 수준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해서 생명에 위험한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샘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샘은 S-아도네실 메티오닌의 약칭으로 유럽에서 오래전부터 뇌신경 시그널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고 관절염과 우울증에 효력이 있는 건강보충제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조울증 환자는 복용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항우울성 약품들은 거의 매일 개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지금도 미국 FDA 검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국가에서 100여 가지가 넘는 약품들을 실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과학자들과 제약회사들은 우울증 치유 약품 개발을 위해서 주로 무엇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Fast time of onset, 보다 신속한 약물 효과, fewer side effects, 보다 적은 부작용, low cost, 보다 저렴한 가격, 이렇게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즉 가격이 저렴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더욱이 신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성 약품 개발은 단기간 복용으로 안전하게 우울증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속한 효과, 적은 부작용, 그리고 저렴한 가격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니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 우울한 사람이나 가족들의 입장에서 해야 할 사항들은 없는지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직 한인사회의 우울증 회복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새로운 약품들이 개발되어도 사고 방식과 생활 태도까지는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우울증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더 개발해야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울증 회복 방송에서 공통적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과 약물 치료 중단 시의 주의사항, 약물 치료의 미래 등을 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봅니다. 선교사님, 우울한 분들의 인내와 지혜 그리고 용기를 위해서 먼저 할 일들을 먼저 하게 하소서 기도문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힘이시여, 다음과 같이 저를 깨닫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올바른 가치 감각을 유지하며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별하여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능한 일들에만 전념하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혜왕 선교사님이 진행하시는 우울증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우울증 회복 방송 내용을 수록한 CD를 희망하시는 분은 909 지역번호입니다. 595국에 111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선교사님으로부터 직접 회복 안내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선교사님 오늘도 수고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울한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여 나는 지금 이렇게 지쳐 있지만 하나님 영광 위해 달려가고 싶어요. 주여 나는 지금 이렇게